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3일 우리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용지가 이제 부족하고 해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일에는 예배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문구 대표님께서 무려 17일 동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투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이 다 끝나고 이제 정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왜 금식을 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 특별히 교회가 바르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증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올공 17일 금식 진실과 거짓의 전쟁 그 다음에 좌익 민주주의 사상이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가 바로 서야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김문구 대표님이 나오셔서 본인이 금식하게 된 배경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국가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음을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적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데 오늘 또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정동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올림픽공원에서 17일 동안 제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금식을 하면 조용히 하고 이렇게 또 티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또 성경적인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전국적인 민족적인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금식을 선포한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식을 한 것은 그리고 또 금식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한국교회의 각성과 그리고 또 그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공개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올림픽공원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금식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예, 뭐 금식을 10일을 하건 20일을 하건 40일을 하건 그리고 뭐 실제로 40일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아니죠. 의롭게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금식은 이게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17일에 금식을 딱 마쳤는데 어떤 여성분이 제가 텐트에서 나왔는데 그 인사를 하시면서 언제까지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17이라는 숫자가 성경상 구원과 승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18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과 새로운 생명을 뜻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또 제가 금식을 마친 그 날이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11일 금식하건 21일 금식하건 40일을 금식하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감사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에서는 이미 굶어서 돌아가신 무수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다시 한번 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4월 달에 이분은 천주교인이셨습니다. 천주교인이셨는데 강남수 선생님, 강남수 강베드로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국 천주교회가 너무 잘못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그 문재인 정권의 친중 친북 정책들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회가 왜 침묵하고 오히려 여기에 부역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때 무기한 금식을 하셨습니다. 무기한 금식을 하시고 이분은 24일을 금식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이 강남수 선생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김태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이분은 공수처에 불법적인 체포에 한 거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신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분신을 하셨습니다. 분신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닙니다. 혹시 신소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코미디언이시고 유명한 코미디언이셨고 또 예수님 믿으시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트루스 포럼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뵀는데 또 먼저 가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신소걸 목사님은 제가 기억 속에 또 또렷이 남는 것이 청년들아 깨어나라,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데 왜 이걸 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냐, 깨어나라, 절규하셨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소천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근데 그 신소걸 목사님께서 지금 그 올림픽공원의 청년들을 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눈물 흘리시면서 반가워하셨을 것 같은데, 이 신소걸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 트루스프롬 시작하고 나서 또 아껴주셨던 김한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한사랑 선교회 세우시고 이끄셨던 김한식 목사님께서도 한국교회의 각성과 그리고 또 청년들의 각성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목소리를 올리고 높이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사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예전부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2002년, 2004년부터 특별히 전자개표기,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죠, 이게 도입된 2004년부터 사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한성천 위원장님 같은 분은 사실 그때부터 목소리 내시면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위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왼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협력을 하셨고, 또 이게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또다시 그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 협력하시면서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고 하는데, 이 이게 사실 이렇게 좌우를 떠나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 선거는 공공의 것입니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검증권을 한 번이라도 행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검증권을 한 번이라도 행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선거의 검증권을 행사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었어요. 이 전자투표기라는 것이요, 가장 처음 도입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1970년대에 네답사라는 곳에서 전자투표기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전자투표기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1970년대부터 네덜란드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에서 이걸 또 수출하면서 전파하고 하는 일들이 197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네덜란드 국영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해커들이 이 전자투표기를 실시간으로 해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전자투표기를 다 폐기하고 종이투표 수개표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러한 운동이 프로그래머들, 그 해커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됐습니다. 이 독일에서도 네덜란드에서 만든, 네답사에서 만든 전자투표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자투표기를 그 독일에서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게 2006년도에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로 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게 2009년인데요. 2009년도 판결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투표에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공공의 것이다. 그리고 이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나온다. 그래서 선거의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국민의 검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자적 방법의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의 검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는 위헌이다가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결론이었어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판결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때부터 전자투표기를 폐기하고 종이투표 수개표, 종이투표도 연필로 합니다. 예, 연필로 하는 그 종이투표 수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독일에서는 그 카운팅 머신도 쓰지 않아요. 그 100장씩 카운팅하는 그 머신 있잖아요. 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그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그 투표한 다음에 그 현장이 개표장이 되고 누구나 들어가서 참관하면서 국민의 검증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국민의 검증권을 행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거 문제 없다라고 선포만 하면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시스템을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써왔죠. 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설혹 견해가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국민의 검증권 차원에서 접근하면요,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좌우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고 있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오랜 동안 많은 분들이 외쳤는데 정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 제가 이 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각성이 사실 정말로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 아주 거대한 진실과 거짓의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 예. 뭐, 김웅구 대표 너무 잘생겼다. 뭐, 이런 거짓말은 이렇게 좀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비리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정의가 실패하고 불의가 득세한 나라다. 이런 거짓말이, 이 거짓말이 가장 위험하고, 악독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놀라운 성장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말,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비리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정의가 실패하고 불의가 득세한 나라다라는 거짓말에 딱 빠져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인 대한민국, 그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저주하게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짓말,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비리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라는 거짓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악독한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여당, 공당이죠. 민주당의 역사 인식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좌익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합니다. 좌익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좌익 민족주의 사관이 원래는 사실 북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감히 민주당의 역사인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계실 때 2023년도에 혁신위원장을 세우셨어요. 혁신위원장으로 세우신 분 이름이 뭐냐면 이래경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래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 다른 백년 재단의 이사장이세요. 다른 백년 재단. 그런데 또 이분이 다른 백년론이란 걸 주장을 하십니다. 이 다른 백년론이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게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의 백년의 역사는 잘못된 역사다. 부끄러운 역사다. 외세가 개입한 외삽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삽적인, 주체적이지 못한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백년, 다른 백년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의 원래 역사의 주역은 3.1운동부터 시작해서 대구 항쟁이라고 하세요. 여순 항쟁, 여수 10대단대 반란 사건이라고 안 하고 여순 항쟁이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사건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통역당, 인혁당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5.18과 87항쟁으로 이뤄지는 그 민주주의의 주축이 된 세력이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삽적인 역사 때문에 외세가 개입한 미국, 친일파가 주도한 또 미국의 도움으로 설립된 이 대한민국을 점거하고 있었던 세력에 의해서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난 잘못된 역사였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새로운 백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정의가 실패하고 불의가 득세한 나라다라는 역사관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런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장을 그런 사람을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과장하고 있나요? 아니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익 민족주의 사관이 사실은 북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은 남한은 외세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꼭두각시 정권이 세워졌는데 북한은 아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세운 나라다. 그러니까 민족적 정당성이 북한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그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깃발이 뭐죠? 여러분,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깃발, 태극기죠, 그렇죠? 태극기. 이 태극기는 조선 왕조 때도, 고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한미소조교 때 그 이응준이라는 역관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동안은 박지원이 처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알려졌었는데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응준이라는 역관이 조미소조교 때 처음으로 만든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고종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 때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태극기는. 그래서 이것이 대한 제국 때도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상징했고 나라를 잃었을 때도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은 태극기를 들었어요. 태극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이 태극기를 들었기 때문에 김일성도 태극기를 들었어요. 사진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인공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나라 이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지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소련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인공기, 소련이 만들어준 겁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름요, 소련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외세를 끌어들여서 민족을 분단시킨 원흉이 누군가요?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이러한 역사 인식이 신학교에도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둘 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한국 교회는 반성해야 된다. 자본주의 편만 들었다. 중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편만 들었다. 그리고 독재 정권에 부역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뭔가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 또 이렇게 양심적인 분들은 아 그렇지, 회개는 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동조하시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나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그 딱 보면 만모니즘 같잖아요, 그렇죠? 캐피탈리즘 이러면은 그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요, 근데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자유시장 사상을 흠내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 루이 블랑 그리고 푸르동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또 다스 캐피탈이라고 해서 칼 마크스가 책까지 썼죠. 예.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시장 사상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자유시장 사상이 도대체 뭔가? 자유시장 사상 이러면은 자본주의 냉혈한 뭐 이게 그리고 또 뭐 무한 경쟁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고 타락시키는 뭐 탐욕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한참 잘못 나가셨습니다. 한참 잘못 나가셨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자유시장 사상, 국부론과 도덕감정론, 그러니까 도덕심의 인간의 도덕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나와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선 그냥 딱 우리 느낌으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게 도덕감정론, 인간의 도덕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아담 스미스가 썼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상이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각자가 그렇게 일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혜택을 받는 쪽으로 나아간다.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 섭리죠.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요, 어떤 독점이나 어떤 그 강자의 어떤 그 지배적인 어떤 그 억압적인 어떤 그 경제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인정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갈취하는 그러한 이기심을, 극단적인 이기심을 지지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뭐 이기심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게 사실 왜곡이 돼버리는데요. 너무나도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건강한 시장을 통해서 이 인간의 재화, 서비스가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배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시장이란 시스템을 건강하게 활용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긍정한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제가 트루스 포럼이 보수주의를 표방하는데 이 보수주의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다 보수주의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수주의는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사회에 제시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진리, 진실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이 보수주의의 원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가 시장 안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죠. 그렇죠? 시장에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시장에서, 그리고 당연히 인간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문화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경쟁하되 자기 책임하에서, 그 진실의 기반을 두고 거짓을 떠나서 열심히 경쟁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우받고 보상받는 시스템 만들어보자 한 게 자유시장 사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본주의라고 비난을 받는 자유시장 사상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시장 사상이, 이 자본주의가 가난을 해결한, 인류 역사상 가난을 최초로 해결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유시장 사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본주의를 지지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면 사실 만모니즘하고 너무 쉽게 연결이 되는데 이걸 사실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신학생들마저도 이런 잘못된 오해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의 독재자인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대교 전쟁 나고 나니까 한강대교 폭파하고 자기 혼자 헬기 타고 도망갔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아닌 거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이러한 유언비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북한에서 나왔죠. 이승만 대통령요, 그 하와이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해를 한국으로 모시고 올 때 하와이에 미군 그 공항에서 비행기가 딱 뜨고 한국에 들어오려면은 일본을 거쳐 지나가야 되는데 기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일본을 지나가지 않고 선회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 정도로 사실 일본을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사실 약간 문제가 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분을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당시 보시면요, 역사를 보시면요, 뭐 아시아 대륙 다 빨갰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대륙 다 빨갈 때 한반도의 한 귀퉁이, 여기에 자유의 씨앗을 심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과도 싸워서 이겨서 쟁취한 역사예요.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날려버리려고 했어요. 말 안 들으니까. 왜 말 안 들었나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동포들 해방하셨어야 되거든요. 6.25 전쟁 딱 터지고 났을 때 사실은 그 미국은 제주도로 망명해라. 아, 제주도도 안 되겠다. 티니안섬 아시나요? 남태평양에 있는 그쪽으로 정보 옮겨라. 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 그거를 극복하시고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 낙동강 전선 사수하시고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여기서 인천 상륙작전이요. 여기가 인천이니까. 인천이니까. 원래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의 원래 목적? 원래 목적은 38선의 회복이었습니다. 38선의 회복이었어요.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딱 하고 나서 서울 수복한 게 9월 28일인 거예요. 9월 28일인데 그 다음날 서울 환도식을 그 중앙청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광화문이죠. 그 서울에 이제 행정권을 맥아더 장군이 한국 정부에 이양을 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예배였어요. 예배. 맥아더 장군이 이렇게 딱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주기도문으로 마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월 1일 날 국군은 북진하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2주 만에 압록강 두만강 간당간당 건드렸어요. 2주 만에. 그래서 그때는 미군들이 아, 크리스마스는 우리 집에서 보낼 수 있겠구나. 막 맥아더 장군도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중공군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게 전쟁이 장기화된 건데요. 이 전쟁이 장기화된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되죠? 중공한테 사실 책임이 있죠. 중공한테 책임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미국 국민들은 2차 대전 때문에도 지쳤고 한데 맥아더를 그래서 날려버립니다. 51년도에. 그리고 그런데 또 맥아더하고 동일하게 북한 해방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날려버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52년도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간선제 선거였습니다. 간선제 선거로 간단하게 야당 의원들만 회유하면은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고 그냥 한국 문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걸 싸워서 이겨내신 게 직선제 개헌입니다. 미국과 싸워서 이겨내신 게.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기까지 이승만 대통령 그 뭐 국군 포로들, 방공 포로들 석방해서 사실 미국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에버레디 작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요 자기 목숨 걸고 북한 해방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이 다 빨간색으로 물들 때 한반도의 아주 작은 그 땅끝은 이 자유의 씨앗이 뿌려졌던 겁니다. 이 자유의 씨앗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 거잖아요. 세계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하고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기질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북한은 밤에 보면 불빛 하나 없고 남한은 이렇게 휘황찬란합니까? 제도죠. 잘못된 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유토피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유토피아를 추구한 이 북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세우려고 그 피땀 흘려서 지켜낸 그 자유의 씨앗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옵니다. 이 씨앗을 뿌리신 분을 지금의 기준으로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아주 배부른 소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닉슨 독트린, 미국이 힘 빠져가지고 69년도에 닉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요, 아시아에서 미군들 다 빼려고 했어요. 다 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월남에서는 미군 다 뺐습니다. 그때 월남 그 군사력이 세계에서 4위였어요.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75년도에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세워진지 아시나요? 경부고속도로. 이게 71년입니다. 71년. 이 71년도에 경부고속도로 세울 때, 그 전에 뭐 이렇게 서울대 상대 선배님들, 교수님들 계시면 사실 되게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다들 반대하셨어요. 경부고속도로. 다 반대하셨습니다. 예, 이게 서울대도 필요 없어요. 보면. 예. 다들 반대하셨어요. 71년도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만드시고 하셨는데 72년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후보가 약진을 한 거예요. 약진을 하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왜 위험한 상황이냐? 대중경제론을 말씀하셨어요. 김대중 후보가.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면은 내포적 공업화입니다. 이 내포적 공업화가 뭐냐면요. 야, 박정희 대통령 뭐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 얘기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웃긴 거다. 무슨 수출을 하느냐? 수출을 하면은 종속이론 너 모르냐? 이게 자본에 예속돼 가지고 강대국에 예속되는 거다. 그래서 핏발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한테 필요한 거 내포적으로,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 공업화, 그것만 딱 하면 된다. 뭐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 말도 안 된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꿈이 있으셨어요. 수출해서 돈 벌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4년 뒤에 만약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포항제철도, 만약에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못하셨으면 여러분 포항제철은 없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쇳물이 처음 나온 게 73년이거든요. 여러분 포항제철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에 철강산업이 있을까요? 없죠. 대한민국에 철강산업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조선산업이 있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때 그런 주장을 하셨다니까요, 이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서울 상대 교수님들이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셨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 경제 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신, 그러니까 72년도에 그래서 유신을 하셨는데, 이 유신 전후의 국제 상황을 지금 한번 돌아보시면은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질 겁니다. 중국,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문화대혁명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던 때예요. 수천만 명이. 이런 중국과 미국이 그때 손을 잡았던 겁니다. 전쟁이 베트남에서 너무 장기화되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 닉슨 독트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킬링필드가 이 닉슨 독트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닉슨 독트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한다고? 베트남에서? 그러면 옆에 있는 캄보디아에 원래 롤롤 정권이라고 있었는데, 친미 정권이 있었는데요, 미군이 철군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지? 라고 하면서 하와이로 망명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권력의 공백을, 이 권력의 공백을 사이공이 함락될 무렵에 크메르루즈, 폴포츠, 프랑스 유학파,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던 이 폴포츠가 크메르루즈를 통해서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놈펜을 무혈 입성을 해요. 무혈 입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 프놈펜 시민들은 막 박수쳤어요. 아유, 그 론놀 정권이 좀 부패했던 것 같고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니네들은 좀 더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크메르루즈가, 폴포츠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농업에 기반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도시는 자본주의의 잔재다. 그러니까 소개하라, 비워라, 농촌으로, 정글로. 우리는 정글을 개척해서 아름다운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킬링필드입니다.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가 언젠가요? 딱 박정희 대통령 유신 때입니다. 딱 박정희 대통령 유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무장공비들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때 김일성이 쿠바의 혁명을 보고, 쿠바가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어요. 한국은 실패했는데, 한국은 소련, 중공 다 달려들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냥 한반도 이북에만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쿠바는 게릴라전, 소규모 특수군입니다. 소규모 특수군을 통해서 쿠바 혁명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피델 카스트로하고 또 체게바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이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아 게릴라전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낸 게, 무장부대를 보낸 게 무장공비입니다. 무수하게 들어왔어요. 무수하게. 60년대 말부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거든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요? 지금의 기준을 보고. 이것도 배부른 소리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근데 그 한국교회가 이런 독재정권에 부역했다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이런 사조가 퍼져 있어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이런 사조들이 퍼진 데는 이 자유주의 신학,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을 신학교에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형태로건 우리가 발을 들이게 한 죄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감정을 바탕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퀴어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이런 게 있습니다. 퀴어 신학, 해방 신학이 뭐냐? 가난한 자의 해방이라는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이 가난한 자들의 해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버립니다. 재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본주의는 인간을 착취하는 시스템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게 사회주의다. 이럽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 말씀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저스 레볼루션, 뭐 예수 혁명 이런 표현도 사실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혁명가로 만드는 신학이에요. 너무나도 잘못된 신학입니다. 퀴어 신학. 이거는 그 70년대, 80년대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이 언제까지 과학을 외면할 거냐라고 하면서 신학이 이 결과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성애는 정상이야. 하나님도 동성애자들 사랑하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 이렇게 만드셨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라는 걸 전제로 하고 여기에다가 신학, 성경을 끼워 맞히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2000년대 지나서요, 과거의 그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동성애자들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된 아주 바이아스가 심한 연구 결과라는 것들이 2000년대 이후에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최근에 DNA 한 40만 명, 50만 명 정도 표본을 바탕으로 한 그 연구 결과는요, 그 동성애 선천성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학이, 국가의 정책이,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났구나.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거는 인권이네?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지? 이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고, 안타까운 건, 정말로 안타까운 건 신학까지도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해도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구절이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이 8개를 완전히 변개해서 무지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퀸 제임스 성경 들어보셨나요? 퀸 제임스 성경. 예, 여기 사랑침례교회는 킹 제임스 성경 아주 귀하게,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퀸 제임스 성경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킹 제임스도 동성애자다. 그냥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 친화적인 성경을 만들어 놓고 무지개 십자가 딱 그려 놓고 성경까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테드 제닝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시카고 신학교 교수인데 석좌 교수하고 뭐 이제 돌아가셨어요. 1-2년 전에. 근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안타까운 건 이런 분을 한국교회가 또 신학교가 엄청 초대했어요. 엄청 초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분이 어떤 주장하시냐. 예수는 동성애자다. 그리고 그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요. 하나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백부장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파서 예수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잠깐, 저도 밑에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완전히 소설이에요. 판타지예요. 판타지. 어떤 판타지냐. 백부장도 동성애자고 종도 동성애자다. 그래서 둘이 연인 관계인데 예수님도 동성애자고,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집에 가서 종이랑 만나면 종이 예수님을 보고 사랑에 빠질까봐 못 가게 한 거다. 이게 사실 구토가 나을 정도로 참람한 수준의 성경 해석인데, 이것을 신학이라는 외피를 입고 성경 해석이라고 하면서 논문을 쓰고, 이 논문이 자신의 학문적인 업적으로 카운팅이 되고 신학교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피땀 흘려서 내신 헌금으로 운영되는 신학교에서 그런 논문을 쓰고 그런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학자 행세하면서 순수한 순진한 크리스천들을 미혹하시는 걸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한국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돌 아시나요? 이분 한신대에서 석좌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될 친구들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신 건 뭐냐? 참람합니다. 이분이 그냥 이제는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다 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책에다 다. 2017년도에 로마서 강해라고 쓰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약은 야훼라는 귀신이 짓거리는 소리다 하고, 구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화다. 우리도 당군 신화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구약은 믿음의 신앙의 세계에서 그래서 배척해야 될 책이다. 이러면서 그냥 구약 성경 퉁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성경에서 서신서, 특히 바울 서신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야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잖아. 근데 다메섹 가다가 자기 혼자 정신 착란 일으켜가지고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서신서를 다 퉁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 남죠? 복음서를 이렇게 나눠요. 캐리그마하고 로기아로 나옵니다. 캐리그마는 뭐냐? 전승선포 이런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증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캐리그마예요. 로기아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빨간색 글씨인 건데, 이 캐리그마는 야, 이거 솔직히 이성적으로 말도, 이 사람들 뭐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고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 사실 예수의 제자들이 책 팔아먹으려고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든 거야. 내러티브 가스펠, 설화적 복음이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캐리그마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적들, 성경상 이적들,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 이런 게 다 캐리그마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말 안 된다고 다 퉁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로기아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로기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도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어떤 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민중운동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전태일이 예수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런 분이 신학교에서 목사가 될 친구들을 가르치세요? 저는 여기 연세 많으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역경을 지나오신 선배님들, 특히나 크리스천 선배님들한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따져 묻고 싶어요. 신학교에 학문이라는 외피를 쓰고 이렇게 참람한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니까 유럽의 신학이 무너지니까 신학교 무너지고, 신학교 무너지니까 교회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진 거죠. 그 영향을 지금 저희가 40년, 50년의 그 폐해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휘청휘청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아주 멋있는 목사님, 아드님 둘도 아주 멋있어요. 뭐 키도 180 넘고 둘 다 아주 건장한 친구들인데, 한 친구는 지금 늦게 그 로스쿨 갔고, 한 친구는 일부러 신학교를 어머니 목사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그 보낸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가서 제대로 보고 알아야지 싸울 수 있다라고 해서 보냈는데요.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 토론 과정 중에 이런데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나나에다가 콜드크림 같은 거 발라가지고 항문에다 대보기도 해야 된다, 뭐 있다고 얘기들이 신학생이라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지금 신학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신학교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게 너무 막 달려가니까 교회에서 후원들이 조금씩 끊겨가지고 교수님들이 교회 눈치 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런 신학교 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가만히 두셨습니까? 그냥 신학교라고 이름만 간판만 걸면은 다 좋은 건가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잘못된 신학에 교회가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한국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목소리 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평안하다 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나 지금 중국의 은밀한 침투, 이제 은밀하지도 않습니다. 노골적입니다. 중국 선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시진핑 정권 들어서고 나서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들 진행되고 있는지, 선교사들 핍박 다 추방 엄청 많이 됐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도 이전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중국은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뉘었냐면은 문화대혁명 하면서 그 중국 공산당이 딱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중국 공산당 사상과 같이 병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를 잘 들을 교회는 우리가 허락해 줄게라고 한 게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 이 근데 신앙이 정말 깊으신 분들은 이 삼자교회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숨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교회에서는요, 이 삼자교회하고 지하교회 갈등이 상당히 커요. 선교하실 때도 이 삼자교회 대상으로 하실 거면 이 삼자교회랑만 하셔야 되고, 지하교회 대상으로 하실 거면 이 지하교회 대상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안 섞입니다. 섞이질 못합니다. 웬만해서. 그런데 시진핑 정권의 교회 탄압이 아주 극심하니까 지금은 삼자교회도 핍박받고 가정교회도 핍박받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 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통일전선 전술 구사하고 있잖아요. 캐나다 정치, 미국 정치에도 관여하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거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이미 연루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한국 교회마저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중국 공산당에 줄 섰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당기가 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상숭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찰 학회 고급 연구위원이셨는데, 여러분 공자 학원은 아시죠? 공자 학원이 그 통일전선 전술 기구인 건 아시죠? 중국 공산당의 사상과 정책들을 이렇게 전파하는 이 차얼 학회는 뭐냐면은, 이 공자 학원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차얼 학회는 이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통일전선 기구입니다. 여기에 그 김상순 박사님이 고급 연구위원으로 계셨는데, 2017년 대선 때, 대선이 있기 전에 이 학회, 그 차얼 학회의 학회장 그 한팡밍 회장이, 아, 우리 문재인 후보를 좀 지원하고 싶은데 연결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 재정 지원은 무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연결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김상순 박사님 월간조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김상순 박사님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절하셨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자마자 그날인가 그 다음날 한팡밍 회장이 문재인 후보와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차얼학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 한팡밍이라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 받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중국 북경 가서 중국몽 따르겠다, 찬양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 아시죠? 일국의 대통령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랫사람 대우하듯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중국 비판하면 집회도 못한다, 무분별한 무비자 입국, 서해 구조물 설치해도 대응도 못하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중국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펼치고 있는 마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이거는요, 신사참배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를 뺏겨서 억압이라도 받았죠.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는 형국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신사참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자유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라 상황이 정말로 안타까워요. 위태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대한민국을 또아리 트고 있었던 모든 그 거짓의 뿌리들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회개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큰 죄,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밀붙어서 부정한 나라다, 이 거짓에 미혹됐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놀라운 성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인데 그 거짓에 빠져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교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여놨던 죄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철저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허용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침투한 이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동성애의 문제를 들어 사용하셔서 한국교회가 이 자유주신학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계셔요. 이게 차별금지법 문제가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퀴어신학의 문제고, 퀴어신학의 문제는 자유주의신학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럽의 교회들도 미국의 교회들도 휘청휘청하고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던 이 숙제를, 이 과제를 한국교회에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 상황은 되게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근본적인 회복은요, 대한민국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북한의 해방을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해방돼버리면요,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준비가 되면 그것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시작된 그 회복의 물결은, 이 좌유의 파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중국교회 핍박 정말로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 핍박 속에서 정말로 보석 같은 신앙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륙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예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교회가 만약에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중국 대륙에서 새로운 역사를 세우실 때 한국교회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는요, 서구의 교회들을 무너뜨린 원흉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회개하고 겸비하면서 준비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중국 대륙을 복음화시키는데 뿐만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진 서구의 교회들을 다시 세워내는 데까지, 세계의 교회들을 회복하고 세워내시는 데까지 한국교회 또 한국의 크리스천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